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정예 부대인 혁명 수비대는 오늘 미국과 유럽 연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국의 적대적 접근에 맞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속화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불인증하면서 추가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란은 그 같은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서방과의 핵 합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방어용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중국은 어제 개막한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 방향을 시진핑 사상으로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당헌에 명기되고 그의 권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류원산 중앙서기처 서기 등 3명의 상무위원은 어제 열린 회의에서 모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에는 현재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만 명기돼 있으며 만약 시 주석의 사상이 이번 당대회에서 당원에 명시될 경우 이들과 같은 권위에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로힝야족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로힝야족 인종청소 논란이 일고 있는 미얀마 라카인주 사태에 미얀마 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이런 잔악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은 미얀마는 중요한 신생민주국가라며 미얀마 군부가 앞으로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인들은 로힝야족에게 마구 총을 쏘거나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로힝야족 수십만 명이 국경을 넘어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전 세계 영유아 사망률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숨지는 5세 미만 어린이가 여전히 하루 1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숨진 5세 미만 어린이는 전 세계적으로 약 56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1990년 1260만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아직도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의 사망 원인은 폐렴과 설사, 말라리아가 가장 많았으며 영양 부족도 전체 영유아 사망의 절반가량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군부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자살폭탄 테러로 적어도 43명의 정부군 병사가 숨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오늘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주 인근 군사기지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외에 9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공격을 가한 탈레반 측도 적어도 1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은 미국 등 서방국들이 지원하는 아프간 정권에 반대해 10년 넘게 무장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지난달 23일 실시된 총선 결과 노동당이 9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30대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그동안 연정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소수 정당인 뉴질랜드 제일당은 오늘 노동당과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7살의 제신더 아던 노동당 대표가 새 총리를 맡게 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비오의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로는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하원금융위원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법을 심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8도에서 10도, 낮 최고 4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기자문답 시간에는 나토 사이버 방어협력센터 미국 대사로부터 북한의 해킹 능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리가 유엔에서 또다시 우주개발 권리를 주장하자 이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Any satellite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these resolutions.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더 많은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라는 김인용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대사는 17일 유엔 우주공간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는 경제개발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용위성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우주개발은 모든 측면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불법화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관련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e North Korea to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북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복구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최 대변인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에서 7일 일본을 방문해 납북자 가족을 면담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캐티 나덤스 대변인은 한국인 납북자 문제에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납치 문제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끔찍한 인권 위반과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계속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ttention to the North Korean regime's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애덤 세베니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처럼 한국인 납북자 문제 역시 적극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적인 외교 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지만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군사 옵션을 계속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되 군사적 옵션도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diplomacy backed by credible military power. My job as a military commander is to develop those hard power options.
해리스 사령관은 17일 국제전략연구소가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외교를 선호하지만 이때 믿을만한 군사적 억지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임무는 이런 군사적 선택 방안을 고안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이를 실제로 상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미국 서부의 LA, 하와이 호놀룰루,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도쿄, 호주의 시드니나 싱가포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ll continue to provide military options to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Mattis while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emphasize
해리스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계속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바란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his includes calling on China to do more to exert its considerable economic influence to stop Pyongyang's unprecedented weapons testing.
북한의 전례 없는 무기 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보다 더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확실한 이유가 있다며 북한의 행동은 중국이 수십 년간 이룩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는 올바른 행보를 보였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이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변덕스러운 지도자 김정은의 수중에서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이 결합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해서 진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모한 독재자라며 국민들의 번영과 복지보다는 자신의 권력 추구를 더 중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단합을 중요한 해결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적 관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in my opinion, diplomatic engagement is the way to be able to achieve the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1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쟁 상황은 피해야만 할 비극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합이야말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믿는다면서 이를 통해 외교적 관여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I'm a believer that the unity of the Security Council is a crucial instrument.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조치라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매우 위험한 현재 상황과 연관된 당사국들이 동의해야만 가능할 일이라면서 아직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been, as I said, available for any action that might be.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반도 비핵화야말로 국제사회의 명백한 목표라며 이 점을 북한 당국에 매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과 국제 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에 북한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 두 건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삼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사나 제1위원회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 등 65개국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해 지난해 1월 6일과 9월 11일 그리고 지난달 3일 실시된 세 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적으로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고 육자회담 등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권고하는 이 결의안은 그 밖에도 아직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 특히 조약의 발효를 위해 비준이 필요한 모든 나라들은 가능한 한 빨리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지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고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6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조약의 발효를 위해 비준이 필요한 국가들 가운데 북한 등 8개 국가가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호주와 브라질, 멕시코 등 12개 나라가 공동 발의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결의안은 핵무기가 인류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6자회담 공약 등을 이행해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핵안전협정을 준수하고 북핵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2일 사이에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전문가들과 언론의 평가에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정적 전망과는 달리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야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동안 미흡한 안보리 대북 결의와 각국의 이행 의지 결여 등 여러 허점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대북 제재가 통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런 평가는 언론들과 전문가, 관련국 정부 당국자들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었던 것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진 건가요?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 2275호가 더해지면서 이 북한의 수출이 90% 줄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안보리 결의는 석탄과 의류, 수산물 등 북한의 주력 수출품 대부분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고 북한으로의 수출 역시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미국의 이른바 압박 캠페인입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행정부 모든 부처가 적극 나서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다른 나라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반드시 대북 압박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는데요. 그 결과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 또는 축소하거나 인적 물적 교류를 중단한 나라가 지금까지 20여 개 나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제재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바짝 조이고 있는 겁니다.
점점 많은 나라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 동참하더라도 핵심은 중국의 참여일 텐데요. 이 중국이 실제로 대북 제재와 압박에 성실하게 나서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나 설명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중국은 일단 기회 있을 때마다 안보리 제재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란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협조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고요.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안보리 결의를 합법적 무역뿐 아니라 밀무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재와 압박 캠페인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나 조짐은 있습니까?
예, 우선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한 가지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비난하면서 우리 국가의 발전과 인민생활에 끼친 피해와 손실이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하다고 밝힌 것도 제재의 효과를 가늠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조건 없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하는 것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북한은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간이 갈수록 이런 어려움은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핵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기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과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북 간 대화는 결국 성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미북 간 직접 대화가 성사된다면 그 시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설령 대화가 시작된다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까지는 길고도 어려운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미한 동맹관계와 대북 공조를 구체화할 좋은 기회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전망과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입장과 대응을 구체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it'll be important for President Moon and President Trump to talk about how they remain in communication.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합의할 것인지, 협상의 적기가 언제인지, 협상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는 게 중요할 것이란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또 어떤 상황이 무력 사용을 촉발할 것인지, 그런 환경에서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 측 수석 대표로 제네바 핵 합의를 이끌었던 갈루치 전 특사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런 논의의 필요성을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핵 위기 때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통화대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위대한 동맹이 무엇인지 그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good opportunity for President Trump to see firsthand, first of all.
위중한 시기에 두 정상이 위험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지 보다 자세히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란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통화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미국과 한국 동맹의 결속을 증대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두 동맹이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이 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란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특히 두 동맹이 통상적으로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통해 좀 더 같은 페이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re generally on the same page, but every once in a while you hear hints and suggestions that sometimes we're not. So this will b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take stock of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은 북핵 문제 해결과 동맹 강화를 위해 어느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대할 것인지, 진전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란 겁니다. 한국의 일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도 비슷한 전망을 하면서도 일부 돌발 상황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그 시기에, 그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을 밀어붙이지 말고 회담장으로 끌어내는 물밑 작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공산주의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착오를 보면, 과오를 보면 하는 게 뭐냐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자.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미국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시아 공산당을 상대할 때는 아시아적 그 이 뭐랄까 그 특성, 문화의 특성, 특히 그 저항적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네. 베트남 민족주의도 저항적이고 북한 민족주의도 굉장히 저항적이에요. 네. 그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그 밀어붙여가지고는 네. 미국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한국의 안보 상황이 6.25 전쟁 직후나 베트남전 직후만큼 중대한 위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다차원적으로 다방면적으로 강화해서 전혀 한미 동맹의 이상이 없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또 미사일 가지고 어떠한 위협을 하고 공갈 협박을 하더라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굳건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라는 확신을 우리 국민 또 우리 정부 또 북한 또 주변 4강 국제사회에 전체적으로 그거를 알리는 명확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번 트럼프 방안의 최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 모두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경험이 매우 적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협력을 실질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각 정부마다 경험이 적었고 특히 미국의 신정부도 그렇고 우리의 신정부도 그렇고 경험이 우선 일천했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그 교류도 일천하기 때문에 그 이번이야말로 이 한미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서로가 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두 나라 사이에 그동안 너무 혼란스러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더 정확하게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 4년 정도를 함께할 이정표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 연구원의 최강 부원장 등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대규모 반미 혹은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이런 반트럼프 시위를 직접 본다면 돌출 발언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성훈 전 비서관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의 한 단면이라며 반미 시위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democracy. People can protest. People can demonstrate. That's what democracies. People in democracy.
두 나라 국민은 누가 친구인지 잘 알고 있고 미한 관계는 여전히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위가 두 나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크리스 힐 전 차관보 역시 많은 국제 행사에서 시위를 볼 수 있다며 두 나라는 그런 우려보다는 협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미 농무부가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내년 쌀 8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농무부는 북한의 올가을 쌀 생산량을 155만 톤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농무부 경제조사서비스가 16일 발표한 10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도정 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전달 발표한 9월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같은 160만 톤으로 잡았던 쌀 생산 전망치를 5만 톤 낮춘 겁니다. 무엇보다 올해 봄 날씨가 매우 건조해 농작물이 다소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 농무부 해외 농업서비스의 다스미타 선임연구원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0월 첫째 주까지 북한 날씨와 강우 패턴,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라며 농작물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쌀 수확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농무부는 위성 등을 통해 북한 농작물 재배 현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으며 열흘에 한 번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날씨와 강우 패턴, 위성사진, 관계 상황, 대체 작물 재배 실태, 식량 가격 등을 토대로 매달 북한 주요 작물의 수확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올해 쌀 수확이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었던 2015-2016 양곡 연도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지난 5년 평균 쌀 생산량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식량 공급과 필요 상황, 쌀 수출 자료, 식량 부족량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 쌀 8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올해 가뭄으로 쌀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최근 분석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앞서 FAO는 6일 발표한 식량안보 농업부문 세계경보조기 대응보고서에서 올해 가뭄으로 이무작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데 이어 올가을 추수하는 주요 작물 수확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북한의 비가 적게 내려 주요 작물 작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유엔의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7월 초부터 중반 사이 비가 다소 내리긴 했지만 이미 주요 작물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곡물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남포시가 올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올해 쌀 수확 전망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도 BOA에 올해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 6월 말까지 지속된 가뭄이 적어도 옥수수라든지 벼 등 농작물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는데 아마 벼보다는 옥수수에 좀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작황은 적어도 지난해 작황의 한 피해가 5% 이내에서 약간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대체적인 국내 농업자들의 개념입니다.
다만 북한의 곡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많은 경우 북한이 발표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나마 과거에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를 초청해 작황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식량 사정을 파악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의 작황 조사는 지난 2013년을 마지막으로 4년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을 이상적 사회주의 국가로 신봉하며 1970년 평양을 방문했던 전 흑인 인권운동가가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을 악몽으로 규정했습니다. 흑인 해방을 기치로 내걸었던 무장조직 블랙팬더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1980년대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캐슬린 클리버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46년 전 스탈린식 스위스로 알았던 북한이 끔찍한 경찰 국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부인 김성애는 1970년 만삭의 몸으로 평양에 들어와 출산한 클리버 씨를 만나 딸에게 조주 영희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예일대 법과대학원을 거쳐 현재 에머리 법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클리버 교수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블랙팬더가 북한과 처음 접촉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He went to Algeria. And when he was in Algeria, it was during the Pan-African Cultural Festival, the very first
블랙팬더 최고 지도부 일원이었던 전 남편 엘드리즈는 미국에서 경찰 살해 사건에 연루돼 1969년 알제리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알제리에서 범아프리카 문화제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알제리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났죠. 이를 계기로 엘드리즈는 그해 북한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듬해 북한에서 반제국주의 기자 총회가 열렸는데 엘드리지가 이에 참가할 미국 대표단 15명을 조직했고 북한과 중국,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회의는 김일성을 서방 세계에서 어떻게 보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블랙팬더가 운영하는 신문이 관련 기사를 썼기 때문에 초청된 겁니다.
남편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건 언제였습니까?
When he planned that delegation, the time that he would be in Korea coincided with the time that I was.
딸아이 생일이 1970년 7월 31일이니까 그 즈음입니다. 저는 만삭 상태였고 북한에 들어가 아이를 낳았죠. 엘드리지가 대표단을 꾸릴 당시 저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저 혼자 알제리에 남아서 출산하는 걸 원치 않아서 알제리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저를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선 8주에서 9주 정도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출산일 10일 전부터는 병원에 있었고 이후에는 회복 절차를 받았습니다. 이때 김일성 주석의 부인인 김성애를 만났습니다.
김성애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It was a formal event in the sense that it was arranged by somebody else. They came. She came with her interpreter. She came to the guest house.
제가 머물던 초대소에 찾아왔습니다. 매우 외교적이고 격식을 차린 자리였습니다. 저와 친해지려고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뜻이죠. 제가 블랙팬더라는 단체의 대표로 북한에 온 손님이었기 때문에 저를 만난 거죠. 북한에서 태어난 제 딸 이름은 조주영입니다. 제가 고른 이름도 아니고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김성애가 직접 지어줬고 뜻은 주체 조선에서 태어난 젊은 여자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따님이 아직도 그 이름을 사용하나요?
Yeah, that's her name, Joju. Joju Younghee. That's her name. Short is Joju. She likes it, I guess.
네, 줄여서 조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자들은 특별한 이름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죠.
북한에서의 체류는 어땠습니까?
I was put in this beautiful remote guest house called Zhangziwan. And it was a place where they would bring diplomatic visitors, but it was very
외딴 초대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머문 곳은 호텔처럼 요리사와 운전사, 통역사, 그리고 보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소속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통역사가 이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다 울더군요. 당시 저희는 해외에서 가져온 잡지와 신문들을 통역하는 여성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논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당시에도 정보는 엄격히 통제됐고 평양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는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 엘드리지는 왜 주체 사상에 빠지게 됐습니까?
He was phenomenally inspired. The concept of self-reliance was it's very congenial.
그는 놀라울 정도로 감명을 받았어요. 자립이라는 개념은 당시 미국 흑인들에게 매우 잘 맞았습니다. 식민지 지배자나 노예주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의존한다는 뜻이니까요.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는 주체 사상의 이런 개념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당시 교수님도 주체 사상에 끌리셨나요?
I didn't actually pay as much attention to the ideology of Duché as he did.
저는 엘드리지만큼 이 이념에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당시 이미 매우 독립적이었고 감옥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엘드리지는 수배자였고 미국 여권도 없었지만 저는 여권도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미국 흑인과 주체 사상이 잘 맞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Self-reliance. Well, first of all, we had to be self-reliant. I mean, a lot of things were not done. For black people, they had to do it for themselves.
흑인들은 주체를 실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 흑인 단체들은 자립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일부 흑인들은 심각할 정도로 남에게 의존했었죠. 노예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각종 차별이 많았고 우리는 남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에서 반식민주의 운동이 매우 중요하게 비춰졌던 것도 이유였습니다.
블랙팬더에서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Yes, in the Black Panther Party, my job was communication secretary, and we started that in the Bay Area at the very beginning.
공보 담당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홍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블랙팬더에는 바비실 총재가 있었고 국방 담당에는 휴이 뉴튼, 문화 담당에 에밀리 더글라스, 그리고 정보 담당을 전 남편 엘드리지가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보 담당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맡게 된 거죠.
블랙팬더를 북한과 손잡았던 폭력 단체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Panthers were a believe in what we call self-defense. That self-defense is not necessarily violent. However,
블랙팬더는 정당 방위를 우선시했고 그렇다고 해서 꼭 폭력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폭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마틴 루터킹 등 기독교인들이 이끈 흑인 단체와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기독교 중심 단체들은 비폭력적으로 시위나 집회를 여는 방법을 연구한 반면 블랙팬더는 자신들을 방어하는 방법에 집중한 거죠.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습니까? 북한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루머도 있는데요.
Yeah. Well, in California, it was completely legal to have a weapon.
군사 훈련을 한 건 맞습니다. 또 당시 블랙팬더가 활동하던 캘리포니아주에선 총기 소지가 완전히 합법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북한에선 군사 훈련을 받진 않았습니다.
소위 미국 제국주의와 맞서기 위해 북한과 손을 잡았다는 일각의 평가에는 동의하시는지요?
Yeah, that's kind of the concept. The Americans did not appreciate North Korea. They were aligned with South Korea.
그런 배경 때문이었던 게 맞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좋게 보지 않았고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당시는 공산 국가들이나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갈등을 빚었던 시기였습니다.
블랙팬더를 공산주의자들 모임으로 볼 수 있나요?
Well, no, it didn't. It didn't. It was articulating a position of self-reliance.
아닙니다. 블랙팬더는 자기 방어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한 것이지 꼭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블랙팬더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았고 비폭력을 추구한 다른 흑인 단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북한을 스탈린식 스위스에 비교한 적이 있으신데요.
Switzerland, I had spent some time in Switzerland. Switzerland is extremely neat, very, very quiet, extremely clean.
저는 스위스에서도 살아봤는데 스위스는 매우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제가 본 당시의 북한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지만 스위스처럼 매우 조용하고 깨끗하며 질서정연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스위스와 달리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스탈린식 스위스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 뒤 인권 전문 변호사이자 법대 교수로 변신하셨는데 지금은 북한을 어떻게 보십니까?
Look. The man who is the grandson of Kim Il Sung, I'm sure Kim Il Sung would be terribly embarrassed by him.
김일성의 손자 이름이 뭐였죠? 제 생각엔 김일성은 그 사람 때문에 매우 부끄러울 겁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김일성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보 같은 모습도 없었고 매우 진지했죠. 이젠 그 누구도 스탈린식 스위스라는 말을 쓰지 못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형도 죽이지 않았나요? 제가 1970년대 경험한 북한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1998년 사망한 전 남편 엘드리지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I mean, we don't know. We don't know what is there. I just know what I read about. But it just seems like a horrible police state right now, from what I read. The people trying to escape and people get killed for escaping.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북한은 끔찍한 경찰 국가 같습니다. 주민들은 탈출하려 하고 탈출한 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북한은 어느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살고 있고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매우 이상한 기분입니다. 지금의 평양은 제가 방문했을 때의 평양과 너무 다릅니다. 이제는 그저 이상한 사회가 됐고 제가 46년 전 만난 사람들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접하는 정부만 보면 북한은 인권 문제 악몽입니다. 군사 독재 국가라고 해서 꼭 국민들이 굶주리고 목숨이 위험하거나 지도자가 미치광이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군사 독재 국가라고 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년대 흑인 해방 무장 조직 블랙팬더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캐슬린 클리버 에밀리 대 법과 대학원 교수로부터 당시의 경험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과의 외교 단절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을 떨어뜨릴 때까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북한에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통한 해법 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You know, I think a lot of it has to do with talking to other countries. It's not just about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외교적 노력에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협력해 대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모든 노력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터프츠 대학 교수 역시 외교적 노력에 제재적 요소가 포함돼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그런 그 여러 가지 제재와 더불어 이런 뭐 북한 관료 자국에서 추방하는 등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이러한 모든 수단이 이제 외교에 포함이 되고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세계 여러 나라와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외교적 노력의 가시적 효과로 꼽았습니다. 이성윤 교수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도 국제사회의 북한과의 단절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외교 압박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는 전임 정부보다 더 심각성을 갖고 북한의 외교 고립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까지 북한에 주재했던 토마스 피슬러 스위스 개발협력청 SDC 전 평양사무소장도 16일 BOA에 이들 나라의 외교 단절 조치를 미국의 압박에 따른 조치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 외교 관계를 중단했다고 밝힌 포르투갈의 예를 들면서 포르투갈이 최근 미국산 무기 등을 구매하려 한 만큼 미국의 그런 요청을 따라 쓸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빈도수가 높아진 지난해부터 각국을 돌며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끊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8월 1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미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의 북한과의 외교 통상 관계를 모두 단절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8일에는 태국 지도자들에게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했고 5월에는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외교 장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실제로 최근 북한과의 외교 경제 관계를 축소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지난 9월 자국 주재 김형길 북한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한 데 이어 페루 역시 김학철 대사에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지난 7월 북한과의 모든 외교 관계와 공식 접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탈리아도 문정남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과 말레이시아 정부도 북한과의 외교 단절과 축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같은 북한과의 외교 단절이 가져오는 효과에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과의 외교 중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됐어야 하는 조치라며 이를 통해 북한에 점점 더 큰 경제적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ell, I think it will increase the pressure financially on North Korea by cutting off sources of revenue that they can gain.
해외의 북한 외교 공간을 닫거나 외교 관수를 제한하면 북한의 마약 거래나 위조 지폐 유통 등 불법 행위가 그만큼 줄게 되고 이런 경로로 벌어들였던 수입 또한 막히게 돼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위조 달러를 북한에서 제작해 자국의 해외 주재 대사관에 보낸 뒤 진짜 달러로 바꿔 평양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조 지폐를 세탁해온 정황은 그동안 탈북 외교관 등의 증언과 보고서 등을 통해 알려져 왔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정황도 지난 몇 년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주 드러났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주재했던 북한 외교관 한선익 전 1등 서기관은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영국 롤스로이스 차량을 밀수하려다 적발됐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선 북한 외교관의 주류 밀매가 여러 차례 문제시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코뿔소 뿔 밀매에 북한 외교관이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북한 외교관 두 명이 쿠바산 고급 시가를 브라질에 밀반입하려다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연구원의 켄트 칼더 소장은 포르투갈 등의 북한 외교 단절 조치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북한의 외화벌이 통로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과 폴란드 등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안보 위협이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북한과의 외교 단절이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토마스 피슬러 스위스 개발협력청 전 평양사무소장은 그런 압박이 북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립 정책이 계속되면 북한은 점점 더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불법 행위를 할 것이고 북한은 이를 위한 많은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마약 생산과 판매가 대규모로 행해져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최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마약 거래 사업을 뒤흔들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리대사를 맡았던 제임스 호어 전 대사도 외교관계 단절이 북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일 뿐 그 이상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ery few of the countries that have announced that they are downgrading or end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actually have much involvement with North Korea. Some may do, but
특히 북한과 외교 단계 단절이나 축소를 선언한 나라 대부분은 실제 북한과의 교류가 별로 없는 나라들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그러나 제재나 외교 정책 이행은 국내법 이행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외교 단절이 당장은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더라도 2, 3년 지속될 경우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결의를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고 또 북한 정권에게는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 좀 더 부담을 더 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시세가 앞으로 한 3년간 유지된다면은 북한은 상당한 그런 경제적 또 외교적 고립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리라고 봅니다.
또한 일부 국가만의 외교 고립 정책으로는 별 효과를 낼 수 없고 국제사회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역시 VOA에 더 많은 나라가 북한과 외교경제관계 단절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핵무기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명확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의 하와이 정치인이 3개월 전부터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과 대처 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주의회 진 워드 하원 의원은 1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대피 시간은 12 내지 15분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드 의원은 김정은의 핵 공격은 상호 파괴가 아니라 북한만 파괴되는 자살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와이 주의회 10선의 중진으로 현지 공화당 원내 총무를 지낸 진 워드 하원 의원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한 하와이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지만 낙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관련 공지가 나가고 있고요. 인식은 곧 준비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주립대학은 핵 공격이 일어날 경우 대처 요령을 이메일로 학생과 교직원 전체에 알렸고 주방위군은 대처 요령을 안내문으로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대처 요령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실내로 들어가고 실내에 머물고 방송을 청취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되 사람들에게 겁을 주진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까?
Make sure that you know what the guideline is for knowing that there's an alert that you've got 12 to 15 minutes to get inside and stay tuned.
주민들이 행동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알리는 경보가 울리면 주민들이 실내로 대피하기까지 12분에서 15분의 여유가 있을 뿐입니다. 하와이 주 방위군에 따르면 북한에서 하와이까지 20분이면 미사일이 도착하는데 미사일이 하와이로 향하는 것을 파악하기까지는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에는 허리케인이 자주 상륙하기 때문에 대피소에 14일치의 식량과 물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드 의원님도 북한의 핵 공격 시 행동 요령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계신가요?
I have been on the Rotary circuit for the last 3 months speaking to Rotary clubs about what's going on. No one was really paying attention to North Korea.
저는 지난 3개월간 하와이 전역에 조직된 봉사와 친교 모임인 로터리 클럽을 돌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현재 정세에 대해 이야기했죠. 북한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 하와이 카이에서도 공청회를 열 예정인데 하와이 주국방부, 하와이 주국토안보부, 하와이 경찰청 당국자들을 초대해 핵공격이 일어날 경우 행동 요령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이 하와이 내에서 알려지고 있고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지만 겁에 질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와이주 비상관리청이 지난달 18일 주의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대응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On some of the possibilities of what might happen, what might not happen, what to be concerned about, what to do to stay inside, get cover, stay inside.
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무엇을 우려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을 알리는 설명회였습니다.
이 주제로 의회에서 설명회가 열린 건 처음인가요?
Ricky Ellison of the Missile Defense Advocacy Agency briefed us and said, "Look, you guys, you're 20 minutes away from North Korea." All of us like, "What? You're kidding me."
주 당국이 의회에서 관련 설명회를 연 건 그때가 처음이지만 올해 4월에는 미국의 민간 단체인 미사일 방어 지지 연대 리키 앨리슨 대표가 하와이 주 의회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에서 하와이까지 미사일이 20분이면 도착한다는 말을 했죠. 의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 실험을 했고 하와이, 알래스카, 미 본토까지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했죠. 하와이뿐 아니라 모두가 이 문제를 주시해야 합니다.
하와이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Everyday people are saying, "Oh, I didn't realize it was like 12 to 15 minutes that we have." People are a bit surprised that we are actually so close.
일반인들은 12분에서 15분밖에 대피 시간이 없는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죠. 미사일 공격이 이토록 가까이 있다는 점에 놀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아직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업은 매달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부쩍 미국을 위협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United States has never been threatened by any country the way that North Korea has been talking. Only the Russians in Nikita Khrushchev took off his shoe, banged it on the podium at the United States.
북한 외에 어떤 나라도 미국에 대해 그런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소련의 니키타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만이 유일하게 유엔에서 신발로 단상을 치며 미국을 묻어버리겠다고 말했죠. 김정은은 매우 거만한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미국에 대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자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핵공격을 시작하든 양측 다 확실히 파괴되는 상호 확증 파괴의 상황이 아니고 북한만이 파괴되는 자살적 확증 파괴의 상황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힘으로 압도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의 허풍은 자국민들에겐 부당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와이주 의회 10선 중진인 진 워드 하원 의원으로부터 북한 핵 공격에 대한 현지 준비 태세와 주민의 반응 등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BO의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미국 적십자 창설자 클라라 바튼 편을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